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일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일과 대상들, 사람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흔히 말해 색안경을 끼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낀 색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일들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밥을 맛있게 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그 아이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 복스럽게 먹는다. 굉장히 건강스럽게 먹는다라고 얘기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분이 지나갔는데 그분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개걸스럽게 먹네. 참 개걸스럽게 먹네라고 하면서 핀잔어린 말로 그 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아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사실 그 아이 자체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그런 표현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아마 그분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안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동일한 일을 행한 그 사건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정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표적을 보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올바른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의 이야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맥을 살펴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만한 증명을 해보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껏 증명을 했는데 지금껏 그렇게 표적을 보였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표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정말로 보길 원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서려 있는 이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아무리 큰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이 기적으로 역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심정을 깨달은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결정 내릴 수밖에 없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만한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까 참 개걸스럽게 목례하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천천히 밥을 먹으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참 깨작깨작하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래도 공격이고 저래도 공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악한 세대구나라고 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적 아무리 보여본들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라는 말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을 조금 더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 약한 세대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관계를 알려면 우리는 요나서를 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요나서일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 중에 한 부분인 요나서입니다. 네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야기고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큰 도시 수도라고도 흔히 말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그들에게 내려져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나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통하여 니느웨 땅으로 보내서 그들이 멸망받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고 그 멸망받는 것들을 선포한 대로 그들이 멸망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 땅에 보내는 것은 심판을 위한 보냄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요나서를 한번 가보세요. 아까 읽었던 요나서 4장 1절 2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요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 목적이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요나가 안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기쁨으로 갔겠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원수들이 멸망을 받는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두 말 안 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 이 사역이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목적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가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약속되는 일들을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근데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상달되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에게 멸망이 심판으로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나는 그 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앞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가서 죄가 있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을 가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속내를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구가하던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하고 성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전의 왕들의 결과로 굉장히 고난을 겪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받게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이방들로부터 노략을 당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죄를 회개하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함도 경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방을 들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리기 위함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 삶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체득했던 요나는 자기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올 것을 알리라고 하는 말의 의도를 캐치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여 어휴 그래 너 내 마음을 깨달았구나 잘했다 그래 얼른 다시스로 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나의 삶 가운데 역사에 가시죠. 그래서 때아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더 이상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풍랑입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고 자신들의 신들을 향하여 이 풍랑이 머지기를 간구했지만 풍랑은 여전히 더 세워집니다. 그 와중에 요나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제물이 되어 물에 던져지고 던져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1장 17절의 이야기인데 1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일 거다 아니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지금은 사라져버린 멸종한 어떤 특별한 고기일 것이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복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지요.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물고기가 토한 겁니다. 결국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새롭게 탈바꿈한 거죠.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 음부에 가는 스올로 생각을 합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올은 음부 혹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되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는 그곳, 심판받아 떨어지는 그곳, 그곳에 자기가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 삶은 자기가 죽고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음부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로 요나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나가 이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 자기만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과거의 죄인된 삶을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갔고 그곳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됐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속이 뱃속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죄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내었고 그 죽음 가운데 내몰아져 있을 때 물속이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나를 회개하게 만드셨다. 회개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금 생명을 부여하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요나를 심판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동시에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멸망을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의 삶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은 그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내어맡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경험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의 죄를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32절에 가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 예수를 대항하고 그 예수를 공격하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보였던 그 표적은 예수님이 이루실 실제적인 내용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죄가 용서함받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3일을 머무시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바로 요나가 보여준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세대들을 향하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그렇게 표적으로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었던 것이 지금 생명의 주로 너희 안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에게는 정죄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내용을 그 요나의 표적의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세대에게 보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생명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상징물로 표적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와 같은 일로 전개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의 걸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요나가 보여줬던 그 피상적인 내용의 완성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직도 중간에 서서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분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그리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의 죄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운 삶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